예,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2월과 9월에 이렇게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신교의 성도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데 이단들은 너무나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나 뭐 JMS나 아니면 뭐 안산홍 장길제 하나님교회나 구원파나 통일교 등등등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단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나는 신이다라는 것, 그 넷플릭스 이런 데서 이제 그 이단의 그 얼마나 이제 그 잘못됐는지 그런 만행을 폭로하는 그런 프로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제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를 발표한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858명이 이제 여기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500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또 설문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2022년에 성도님들의 숫자는 인구 대비의 15%라고 합니다. 올해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의 15%인데 거기서 이제 가난한 성도님들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나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는 분,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 이런 분들을 빼게 된다면 이제 10%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대략 인구수가 517만 명이기 때문에 10%면은 51만 7천 명이 이제 개신교의 성도님 숫자입니다. 51만 명. 그런데 여기 한국 개신교에서 이단의 잘못됐습니다. 저기 0을 빼었네. 517만 명이 이제 개신교 성도님들의 숫자입니다. 517만 명. 근데 여기서 이제 이단의 비율을 따진다면 8.2%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2%를 환산한다면 약 42만 명, 아주 많게 잡으면 50만 명까지가 이제 이단의 신자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 숫자는 517만 명, 이단은 거의 50만 명 가까이 이제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은 아니지만 이제 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무당과 역술인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등록된 회원, 그러니까 대한경신연합회 그리고 역술인연합회, 여기에 이제 등록된 사람이 각각 30만 명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원으로 무당과 역술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비회원까지 합하면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무술인, 이제 무당들 그리고 역술인까지 합하면 약 150만 명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숫자의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또 이런 숫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단교회 신자들이 개신교회 성도님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점이 다르냐면 젊다는 것입니다. 40대 이하가 가장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있고요. 1인 가구가 많이 있고요. 또한 미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단을 시작하는 나이가 22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 여기 신자들은 이단의 교리나 또는 이단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86%가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맹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 신자의 전도율입니다.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비해서 3배나 높게 이제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명 전도할 때 이단에서는 3명씩 그 이단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모습 보면 불투명한 미래나 무한 경제 사회 가운데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이단 신자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이나 재물, 성공 이런 것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20%가 이단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5%밖에 안 되는데요. 이단에서는 4배가 많은 이제 기복적인 신앙 요소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고 심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보기에 이단이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교회가 사람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함이라고 30%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단으로 돌아온 자는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냥 못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경계하고 절대 나가야지 말아야 되고 또 목사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구역원들 간에 교제를 나누면서 이러한 네트워크 같은 것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단에 발을 들여놓으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큰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항상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또한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 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 보면 여기서는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의롭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 의롭게 산 것에 대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통치하는 권력자들을 책망을 하고 악인들의 악을 근본부터 제거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탄원시, 탄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탄원시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여기서는 원수를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뭔가 대척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의 악까지도 악함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신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저주하는 것이 악한 인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젊은 사자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가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화살의 겨누는 궁수가 아니라 겨누고 있는 화살의 방향이 꺾여지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을 보면 원수 자체보다는 원수의 악을 미워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말씀을 간단히 소개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부패한 재판관들의 불의와 강포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징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이 이를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은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서 정의를 말하지 않느냐 침묵하느냐라고 책망하던 다윗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이 폭력을 달아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은 마치 상인이 부정한 저울로 장사를 해서 불이한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생각을 품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희 손에 폭력을 달아준다는 말보다 먼저 나와 있는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한다 이 말을 더욱더 집중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은 먼저 중심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의 악한 행위는 그들의 마음에 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 100%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생각 없이 마음의 계획 없이 행동으로 가는 것은 우발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에도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간단한 요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재료를 손질하고 어떤 순서에 어떤 온도의 불에 얼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리를 할지를 머릿속으로 구상한 다음에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면서 이제 음식을 만듭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옮길지를 생각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준비를 하다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그것도 옳지 않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이것을 품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정말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지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남들에게 뭔가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것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고 수없이 많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이 잘 안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속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사가 이제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사와 요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들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늘날 모든 인간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좀 이를 꺾는다는 말씀들은 아주 뭔가 섬뜩합니다. 이제 좀 임플란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면 뭐 찔리고 뭔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 있는 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4절에서 악인들을 이제 기머거리 독사라고 한 것을 보면서 독사의 이빨을 가리킵니다. 독사가 사람에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독을 품고 있는 그 이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자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어금니는 사자의 힘을 상징합니다. 독사나 사자가 공통적으로 다른 존재 앞에서, 동물들 앞에서 당당하고 교만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 것은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력이 없이 재물이 없이 뭔가 힘이 없이 남들에게 악을 행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남용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디에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에게 인간과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의지한 나머지 교만해져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까지 대적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기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죄를 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6절에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고 또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라고 이렇게 강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일을 꺾으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최후만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죽게 되는 것은 늙어서 더 이상 그 이로 먹지를 못하고 사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악인들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또 차단하시게 되면 악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강력한 힘이나 또 강력한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교만함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몇십 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신자 앞에서도 힘이 들어가고 나를 자꾸만 따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인지도나 평판 또는 이제 주인의 의식 같은 것들이 바로 그의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셋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종류는 그냥 말없이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뭐 옮긴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그냥 사라지시면서 연락도 안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유를 말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제가 저는 이러이러한 분위기에 교회를 찾기 때문에 또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면 비난을 쏟아붓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떠난 사람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 교회에서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만하거나 내가 건강하다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 건강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도 보면 바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말리엘에게 배운 뭔가 엘리트적인 그런 권위의식이 바로 바울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모든 것이 깨지고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쓰러지고 아프고 병으로 진짜 골골대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지 않도록 각 사람마다 어떤 제동장치를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라는 교만한 삶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면, 또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큰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선한 일에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기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급하게 음식을 익히거나 추위를 벗어나라고 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나뭇가지들을 주섬주섬 모으고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간단하게 이제 음식을 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이제 강한 바람, 돌풍 같은 것들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모든 땔감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엎어지고 그 불씨도 다 날아가고 이제 눈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여행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이런 돌풍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준비한 것들이 다 날아가서 다시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쾌락이고 만족이고 또 열심히 준비한 어떤 것들입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약자들을 압제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돌풍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풍을 부신다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고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만 눈감아 준다면 이런 마음이,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만 교회 빠지면, 또는 내가 뭐뭐 할 때까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멈추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려고 할 때 잠시 잠깐은 행복하고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평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말년에 정말로 저녁 늦게 일어나서 침상에서 거닐다가 왕궁 지붕에서 이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도 면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밧세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돌풍은 부시니까 임신했던 아이도 죽게 되고 또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후궁들이 모욕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돌풍을 맞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죄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뭔가 멋있는 것 같고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싸웠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돌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미노를 세울 때에도 예를 들어서 도미노 천 개를 세워서 어떤 모양을 만들다고 할 때 중간중간에 도미노를 빼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몇 시간 준비한 것들이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악을 행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강구처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 패망을 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욕을 물리치고 그것을 경계하고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선한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사오니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